장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
통일 실컷 울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엉엉 소리내서 울다가 콧물과 뒤범벅된 눈물을 닦고 나면 후련해지고 개운해지는 것을요. 이제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생기죠. 눈물은 웃음과 함께 신이 준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 몸의 자연 방어제라고 합니다. 웃음이 기분을 바꿔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처럼 울음도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눈물은 나약함의 상징, 패배자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자면 남녀 불문하고 울지 말라고 하죠. 툭하면 우는 것도 문제지만 참는 게 능사도 아닙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라고 하지만 울어야 산다는 말도 있죠. 너무 힘들어 울고 싶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괜찮아요. 마음껏 울어도 돼요. 청춘통일 첫 곡으로 이하이의 홀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부산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네. 제가 요즘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일본 직장 여성들 사이에서요. 유행하고 있는 특별한 스트레스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알아요?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을 치료하는 치료법이요?
네.
뭘까요? 글쎄 모르겠는데요.
눈물 치료라는 게 있대요.
눈물 치료요?
네. 이케메소라는 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 눈물 치료사 자격증을 보유한 남성이 슬픈 이야기나 영상으로 여성들을 울게 한 다음에 눈물을 닦아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눈물 치료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사실 웃음 치료사는 많이 들어봤지만 저도 네. 눈물 치료사는 또 처음 들어봐요.
또 네. 이런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신기해요. 근데 이 치료가 공짜는 아니죠?
공짜 아니죠. 이게 한번 치료받는데
네.
한 7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가격이 좀 있죠?
네. 네.
그래도 이 눈물 치료를 받고 효과가 있었다는 여성들의 입소문을 타서 현재는 50개 회사 여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집에서 슬픈 영화 보면서 좀 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슬픈 마음을 좀 누가 위로해 주면 좋겠고 또 뭔가 울어야 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 울고 싶어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까지 등장했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서 들었는데요. 눈물 한 방울이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
맞아요. 네. 눈물에 관한 실험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흘린 눈물이랑 우리가 양파를 썰 때 흘린 눈물과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화 쪽 눈물을 분석해보니까
네.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심혈관에 부담을 주는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물이 나쁜 호르몬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이 울고 싶을 때 저희가 왜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눈물과 함께 이물질이 나오는 것처럼 몸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눈물을 흘려주는 게 몸 건강, 정신 네. 건강에도 좋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울고 싶을 때 그냥 울자. 워워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
네.
배웠던 테디우스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눈물이 괜찮다고 해서 네. 맨날 울고 다니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에디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소개할게요. 전 세계 모든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변호사들이 전하는 법률 상식 채널 로이어 프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프랑스 유학 중 탈북한 평양 출신 엘리트 김정국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수고했어.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네, 유튜브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자,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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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가 정말 많은 채널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에디 테디는 법이랑 얼마나 친하세요?
법이요?
법이랑 네. 안 친하죠.
좀 무서운데요. 네. 법은 좀 뭐 잘못했을 때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네. 저도 법이 왠지 일단 무서워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알아두고 싶은 게 법이기도 한데요.
네.
이 세상에 정말 배려와 양보만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법대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 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네.
이제 유튜브로 변호사 친구 사귀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어디서 들어봤던 레퍼토리긴 한데.
네. 아, 기분 타실 거예요.
네.
네, 네. 오늘 준비한 채널은 변호사 친구들이라는 의미의 로이어 브랜즈입니다.
아, 그렇군요.
로이어 프렌즈.
로이어 네. 프렌즈.
예전에 그 닥터 프렌즈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드디어 이런 시대가 왔구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사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변호사 친구까지 사귈 수 있는 시대. 아, 정말 진정한 정보화 시대다. 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랜선 친구들만 늘어나면 안 되는데.
네. 갈수록 저희 친구들의 라인업이 화려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 채널은 2018년 11월에 첫 영상을 올린 걸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일주일에 두 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구독자가 무려 13만 명이에요. 저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분들과 친구더라고요. 네. 정말.
네, 정말 닥터 프렌즈, 이 로이어 프렌즈 이런 것들을 즐겨보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 두 채널 이름이 비슷한데
네.
혹시 이런 연관성 같은 건 없나요?
이분들 중에 박성민 변호사가 닥터 프렌즈 그분들과 친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채널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군요.
네,
닥터 프렌즈, 그리고 로이어 프렌즈.
네. 제가 이 채널을 알게 된 것도 두 채널이 합동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로이어 프렌즈의 변호사 세 분이 함께 로펌, 이 법률 회사를 차리셨는데 여기에 닥터 프렌즈의 의사 세 분이 놀러 가셨더라고요. 이거 대리석 네. 맞냐고 하면서.
재밌다.
재밌네요. 근데 이 변호사들과 의사들이면 거의 문과와 이과의 끝판왕들이 모인
맞아요.
자리인 거잖아요.
네.
아니, 두 채널의 공통점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의학 지식과 법률 지식을 쉽게 설명해 준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의 채널 로이어 프렌즈는 의사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형사 사건 전문 이경민 손병구 변호사가 최근 화제가 되는 주제나 평소에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법한 그런 법 지식을 전해주는데요. 첫 번째 영상 바로 들려드릴게요. 싸움이나 시비가 가장 빈번하게 붙는 곳은 아무래도 술집이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일단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는 가장 좋은 건 그 자리를 그냥 피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집에 가요?
그 계산하고 집에 가야죠.
술 더 마시고 싶은데?
다른데 2차.
아, 2차. 오케이. 2차.
저도 이제 이런 유형의 사건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싸움이 일단 일어나게 됐을 때 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린다. 그때는 자기 일행을 말리는 게 통상적인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구독자님께서는 자기 일행을 말린 게 아니고 상대방을 붙잡아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은 왜 상대방을 말렸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묻더라고요. 조사 참여를 가보면 왜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을 잡고 말렸느냐. 너가 상대방을 붙잡고 친구가 용이하게 때리게 만든 거 아니냐. 아니면은 상대방을 잡을 때 뭐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팔로 뭐 이렇게 세게 이렇게 팔을 잡아서 뭐 폭행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CCTV가 있으면 그쪽 근처로 가셔요.
잡고 이렇게.
그 본인 편을 붙다고 하면 상대방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맞더라도 맞아야지 나중에 혹시나 맞은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카운팅. 왜냐면 경찰이 왔을 때는 말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게 제일 확실하긴 하거든요.
네, 네, 듣고 오신 영상은 구독자분이 보낸 사연으로 시작되는데요. 친구와 옆 테이블 사람이 심의가 붙은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 구독자분이 옆 테이블 사람을 잡아서 말리다가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팔꿈치에 맞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 변호사 답변 중에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상대방을 붙잡고 말렸나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으면 자기 일행을 말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상대방을 붙잡으면 이게 폭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을 잡고 말린 행동이 친구가 쉽게 때릴 수 있게 잡아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행히도 이 사연은 상호 합의해서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 싸움이 생긴다면 가장 좋은 대처법은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죠?
맞아요. 언성이 높아질 때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네. 자리를 피해서 애초에 이런 시비의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역시 줄행랑이 정답인가요?
뭐 네. 그렇지 않다면 최대한 CCTV, 감시 카메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우스갯소리를 물론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맞으면서 이 CCTV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정말 이게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좀 어떻게 실랑이가 벌어진 건지 서로 맞거나 때렸다면 몇 대를 때렸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자료가 되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가능하다면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라. 네. 둘째로 상황이 커진다면 술집 주인에게 말해서 중재나 신고를 부탁한다. 또 셋째, 상대방을 절대 때리지 않는다. 넷째, CCTV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라가 되겠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근데 이런 내용을 사실 보면은 평소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할 수 있는 절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싸움이라는 게 한번 번지면 감정적이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평소에도 이 로이어 프렌즈? 네, 이분들의 채널을 구독해 보면서 영상을 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을 말릴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래도 모두들 안전하고 즐거움만 가득한 술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디.
네. 저 술 안 좋아해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영상은요. 저나 에디가 관심을 갖고 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바로 펭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펭수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런데 제목이 앞으로 펭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입니다. 펭수의 상표권을 다룬 이 영상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 펭수 형이 올해 초에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는 EBS가 뭐 상표권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등록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맨 처음으로 등록을 한 게 2019년 9월 17일 펭수 캐릭터 이미지로 뭐 화장품, 기저귀, 젖병, 유모차, 인터넷 방송업, 지금 유튜브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등록을 했죠.
이거 EBS에서 먼저 한 거죠?
네, EBS에서.
최초의 EBS에서. 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상표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 상표권도 있고 명칭으로 상호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캐릭터가 있고 글자인 펭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EBS에서는 9월 달에 이미지만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갑자기 11월 11일 최모모라는 사람이 펭수, 자이언트 펭 그 명칭으로 상표권 등록을 신청을 해요. 근데 이러고 나니까 갑자기 EBS가 사실 알게 되니까 갑자기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뺏길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11월 20일에 EBS가 펭수 명칭으로 이제 또 뭐 어플리케이션, 문방구, 완구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상표권 출원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EBS가 출원을 보고 나서 일주일 만에 11월 27일에 최모 씨가 또 펭수 명칭으로 기존에 이제 EBS가 이미지로만 상표 출원했던 부분들 화장품, 기저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엔 명칭으로 허점을 노리고 또 이게 신청을 해요.
지금 절차가 있잖아요. 상표 출원이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이후에 뭐 출원만 하면 바로 등록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절차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상표권 이 등록 관련해가지고 이제 선출원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선변이라는 게 엄청난 유명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등록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살롱잖아요.
지금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진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막 선제적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먼저 이렇게 신청한 사람한테 무조건 상표 등록을 시켜주느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절차가 이제 상표를 이제 출원하게 되면 출원했다고 무조건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특허청 이제 심사를 해요. 특허청 심사를 거치고 이 기간이 보통 한 5개월 좀 길게는 뭐 한 8개월까지도 가는데
네, 펭수는 EBS 교육방송의 소유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작년 11월에 어떤 분이 펭수에 대한 명칭으로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펭수가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대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한국의 상표권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되는지 설명해 준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 상표권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요.
네.
표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내 사업과 다른 사람의 사업을 구분시켜주는 것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기호, 문자 포장의 형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병 모양 다르고 또 이름이 쓰인 문자 모양, 색 다 다르잖아요.
네.
이런 표장을 이제 각각 상표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아찔한 사건인 것 같아요. 펭수가 펭수로 불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펭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진짜. 네,
약간 그게 좀 네. 그려지지 않아요?
펭수 이미지가
철화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매우 철화하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네. 그림 문자. 자, 다시 펭수 얘기로 좀 이어가 볼게요. 이 펭수에 대한 상표권은 저는 당연히 EBS 교육방송이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이미지를 따로, 명칭을 따로 이렇게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이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EBS 측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만 신청해둔 상태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 펭수 이 자체는 등록을 안 했던 거죠.
네. 그래서 EBS도 급하게 펭수 명칭으로 완구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네. 억울한 상황인데?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네.
조금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거 보고 양심 없는 네. 행동이라고 하죠.
화가 많이 네. 나셨어요.
저 펭수 팬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
네.
이 펭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의 어떤 일종의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가 이 영상의 뒷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신청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소비자들에게 저명한 상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아예 거절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정도가 기준이 되는 건데요. 심사 시점의 저명도에 따라서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펭수에 관련된 문제가 크게 번질 것 같진 않다는 게 로이어 브랜즈의 의견입니다.
그런 예외를 두고 있군요.
네,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펭덕?
네. 네, 저도 이 펭수 다이어리라든지 펭수 관련 물건을 가지고 있는 팬으로서 걱정하면서 틀었다가 그래도 안심이 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펭수.
네. 이런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한테도 어떻게 보면 꽤 익숙한 법이잖아요.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뉴스에도 종종 보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저는 보면서 이 북한에서도 이렇게 일반 주민들에게 익숙한 법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법과 어느 정도 가까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걸로 다 설명이 됐을까요?
애비의 좌우명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북한에서는 사실 법보다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해결하자 그런 주의가 더 많아서 법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은 정해져 있지만 또 이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뇌물 주고받는 게 좀 공공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법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돈만 있다면. 예.
그리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만 쓸 수 있는 뭐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뭐 전자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보는 것도 구해서 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영상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채널의 변호사분들처럼 법에 대해서 거의 통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기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사 전문 이경민 변호사가 작년에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요.
아이고.
이 제목은 변호사가 사기당한다면 실화주의이고요. 잠깐 듣고 오시죠.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착수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 이분이 왔을 때 처음에 되게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다, 분납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그 편의를 좀 받으셨어요. 뭐 일을 수행을 하고 받을 기한이 됐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저를 기망을 한 거예요. 금전적으로 이제 착수금을 지급할 것 같은 그런 능력과 의사를 저한테 보이신 거죠.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드렸지만 어쨌든 지급할 의사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거를 믿고 진행했었는데, 근데 사실상 처음부터 입금이 일부 됐을 때는 사실 본인의 명의가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입금을 한 게 아니었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저한테 사건은 맡겼지만 그냥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서초경찰서로 접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진술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을 하러 가면 진술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진술조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제 그 고소장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피고소인을 부르겠죠. 의뢰인을 부르겠죠.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죠. 들어보고 처음부터 그런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제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또 대지조사를 하겠죠. 뭐 누구 진술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이제 사건이 넘어가고 거기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뭐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중간에 형사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어가지고 뭐 합의를 좀 해봐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분은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 착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의 시작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표정에서도 상당히 화가 좀 네. 가득한
맞아요.
그런 표정입니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먹튀라고 그러죠. 먹고 근데, 도망갔다.
네. 이 도망간 사람이 상당히 간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호사에게.
그러니까 야, 그것도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맞아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니 무슨 옛날 토끼처럼 어떻게 네. 간을 이렇게 집에다 빼두고 다니나 봐요. 되게 강큰 네. 네. 네.
이제 그러면서 고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를 좀 함께 설명하신 거죠?
네. 형사적으로 고소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말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조금 민망해 하시는 모습이 뭐랄까 당연히 안 좋은 일이니까 안타까운데 저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좀 강렬하게 잔상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전문가가 이런 네. 일을 당하다니 이런 그래서 좀 너무 어수선한 분이 아닌가 이런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런 사례를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면은 변호사가 사기를 당하다니 이러면서 저 사람 좀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이 영상을 굳이 공개를 했을까요? 의도가 뭔가요?
그 이유를 네. 이경민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데요. 본인은 의뢰인에게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지만 네.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빌려준 돈, 그것도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했을 수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이죠. 전화사기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두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좀 희생해서까지 일반인에게 법률 정보를 전하려는 마음이 저는... 울컥했어요.
네. 사기당한 경험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네. 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좀
네. 네. 창피하죠.
머리를 참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요?
자기가 이렇게 당한 거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네. 뭔가 유튜브로 또 창작물을 만들어낸 거잖아.
아. 네.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항상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소재를 놓칠 네. 수 없죠.
소재 놓칠 수 없죠.
이 네. 영상의 조회수는 얼마 정도 나왔나요?
저 잠깐 그때 봤는데 한 20만 조회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기당한 네. 금액을 어쩌면 영상으로 뽑았을 수도 있겠네요. 광고 수익금으로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새로운 네. 관점.
아무튼 어쨌거나 유튜브에 네. 공유해서 도움 주려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 13만 구독자를 모으는데도 좀 한몫했을 것 같다 네. 싶습니다.
네, 저는 또 이 영상에서 되게 웃겼던 게 댓글창에 닥터프렌즈 그 의사분들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슬픈데 흥미롭네요라고 하고 떠나셨더라고요.
놀리는 것 같은데 약간.
또 예. 어떤 구독자분은 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를 추천받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소재를 만들어 오셨군요.
네. 역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테디가 소재. 네. 그런데 참 우프더라고요. 참고로 이 로이어 프렌즈의 구독자 2층은 고소미라고 합니다. 아주 유쾌하죠.
아, 고소하는 재미, 고소미.
네. 고소미.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변호사 세 분이 모여서 만든 로이어 프렌즈의 술집에서 시비 붙었을 때 대처법, 또 펭수 관련 상표권, 그리고 고소 절차 과정을 담은 영상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멀리하기에는 좀 우리 일상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이런 법을 좀 더 쉽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네, 저도 이 에디와의 이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이분들의 좀 영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은 씨의 또 인증 들어가야죠. 구독하셨습니까?
아쉽게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정훈 인증이 네. 안 됐는데요?
아니, 참고하고 네. 있는데 아직 제가 이런 분쟁에 휘말린 적이 없어서 정신을 때문에. 못 차린데 네. 아,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정훈 씨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정훈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Fly to the Sky'가 부릅니다. 구속.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제가 영화를 또 좋아하잖아요, 에디.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좀 뭘 볼까, 좀 재밌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골랐던 영화가 있어요. 고전 영화.
네.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봤나요?
그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나오는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거기에 이제 존 키팅이라는 영어 교사로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보수적이고 이 주입식 교육을 중시하는 학교에서 따뜻한 인간의 그리고 이 자유로운 정신을 심어주는 선생님으로 나와요.
네.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학생들도 진정한 자신을 찾아간다 뭐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사인데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기 길을 가거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무어라 비웃든 간에.
오.
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선생님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뭐라고 하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 너만의 길을 가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네. 저도 이 대사를 듣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에디는 어때요? 에디만의 길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이렇게요?
네.
아, 저는 저의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마이 웨이.
네. 마이 웨이를
가고
있다.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네. 이제 도전의 천리길에서 항상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오늘 또 새로운 도전자분을 이렇게 모시고 또 어떤 길을 가고 계신지 이렇게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이 오셨어요. 바로 프랑스 유학 중에 남한으로 오신 분인데요. 평양 엘리트 출신 김정국 씨를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국 씨.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딱 네. 그 중저음에 딱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목소리를 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테디 형을 긴장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게요. 지금 라이브를 시기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좀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름은 김종국이고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서 이제 평양에서 한 20대 초반까지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돼서 외국으로 유학을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을 하다가 유학지에서 이제 탈북을 했죠.
네.
그래서 거기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에서는 5년 차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정국 씨가 이제 평양에서 오셨군요.
네, 네, 평양 토박이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평양 여자 남인희 씨가 나오셨잖아요.
그랬었네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또 평양 남자 김정국 씨가 나오셨어요. 사실 이게 평양에서 오신 분들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네.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모시게 됐고 또 우연인가요? 두 분 다 유럽에서 생활 중에 탈북을 하셔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은데 네.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그때 미니 씨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그 유럽에서 처음으로 댄스 클럽에 가셔서 춤을 정말 신나게 췄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네.
정국 씨는 이 프랑스에서 어떤 경험을 또 하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자 그러면 정국 씨와 함께 자 일단 평양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정국 씨가 프랑스 유학 전에는 북한의 김체 공업 종합대학의 학생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손에 꼽히는 명문대죠.
네.
네. 이 정국 씨께서 좀 더 자세하게 김책공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플레임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이고요.
네.
보통은 김책공대라고 많이들 부르시고 이제 뭐 라이벌이시기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공대라고 그냥.
책공대. 아, 좀 낮잡아서 얘기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나 봐요.
아, 약간 연세대 거래대 느낌이에요.
여기 연고전, 고연전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공대다 보니까 그 꼬장꼬장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이제 책 같은 애들이라고 이제 책 아. 책공대라고 이제 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 이렇게 책 처음 들어본데.
그러니까.
아무튼 워낙 김책공대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북한에서는 유명한 공대고요.
네.
아니 근데 이 김책공대 학생들이 책밖에 모르는 꼬장꼬장한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국 씨가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꼬장꼬장하지 않으신데요?
그냥 보통 그런 편견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네. 그 공대생들 하면 그 왠지 모르고 불쌍한
빛. 그렇죠. 워낙 공부해야 될 양이 네. 많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주변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네. 네. 예, 제가 김책공대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름도 좀 생소한 학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학부가 있었나요?
네, 뭐 예를 들면요, 강산 지질학부가 있고요, 금속공학부,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운수공학부, 섬유공학부, 건설공학부, 핵물리공학부가 있고요. 또 학과들 외에도 로봇연구소, 반도체 직접 회로연구소,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어, 네. 이렇게 과학 부분별로 연구소와 박사원들도 같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네, 제가 과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듣기만 해도 참 이 공부할 숨차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공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종합대학인 것 같아요. 이게 남한으로 치면 사실 카이스트라는 대학교도 있잖아요. 좀 아.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글쎄 제가 카이스트를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
네. 또 제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도 물론 문과가 있고 이제 이과가 있어갖고 이과 쪽을 가면 캠퍼스가 따로 있고 이제 각종 뭐 물리학과 뭐 수학과 아무튼 엄청 그런 많은 이과 계열의 학부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김책공대가 규모로 보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의 이과보다는 네.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학과도 많고 또 연구소 박사원까지 있는 걸 보면은 네네. 확실히 규모가 큰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국 씨는 여기 김책공대에서 뭘 전공하셨나요?
그 김책공대 안에 네. 그 단과대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종합대학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학부가 쭉 있는데 이제 규모가 너무 커서 단과대학을 따로 내연 것이 두 곳이 있는데 이제 네. 기계대학이랑 정보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오.
그래서 정보 쪽이랑 기계 쪽은 학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묶어서 단과대학을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정보대학에 있었거든요.
네. 정보대학이면 막연하게 이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을 약간 네, 양성하는 곳이라고 좀 알려진 곳 같기도 한데.
그러면 약간 컴퓨터를 만지는 좀 그런 학과였나요?
IT죠 아무래도. 네. 컴퓨터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그걸 이제 통틀어서 이제 정보라고 하는군요.
네.
이제 애디랑 저랑은 완전 문과생입니다.
맞아요. 잘 몰라요.
문과를 잘 모르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정보 쪽을 전공하셨는데 거기서는 좀 어떤 걸 배우셨어요?
저 때는 학과가 3개 있었어요. 그 네. 정보과학기술대학 안에 학과가 3개 있었는데 컴퓨터학과가 있었고 네. 정보통신학과가 있었고 정보처리학과가 있었어요.
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다른 걸 배우는 거 봅니다.
굳이 설명을 하면 네. 통신은 이제 뭐 유선통신과 무선통신 암튼 이런 네. 통화 이런 네. 이미지가 떠오르고
네.
이제 컴퓨터 학과는 코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정보 처리 학과는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정보를 가공해서 이제 뭐 유의미한 뭐 데이터를 뽑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약간
저는 정보 통신 쪽을 네. 했습니다.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김책공업 종합대학 하면은 좀 수재 중에서도 수재들을 뽑아서 간다는 곳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도 많고 공부도 좀 잘하신 게 아닌가 정국 씨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책공대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제가 함경북도 무산 출신인데 김책공대 가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군에 한두 명 있을 정도였거든요. 어때요? 정국 씨 공부 잘하셨나요?
저 그 학급에서는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는 좀 어려웠지만 학급 그 30명, 35명에서는 1, 2등 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셨네요. 네.
근데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속에서 또 공부 잘해서 1등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정말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라이벌이었다는 그 김일성 종합대학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평성 리과대학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이 대학교들도 선택권에 있었을 텐데 굳이 이 김책공대에 들어갔던 이유는 있나요?
아 그런 이유가 다 있죠.
네.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김일성 종합대학은 힘 있고 돈이 좀 있어야 한다는 인식들이 강해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증을 지면 제일 좋긴 하죠. 좋긴
네.
한데 그 다니는 동안에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네.
워낙에 백조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일단 입학할 때도 그 한마디로 힘겨루기가 좀 있어서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좀 위험성이 큰 네네. 대학이었군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컴퓨터 대학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갈까도 생각했었는데 아, 왠지 제 실력으로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김책공대를 가야겠다. 왠지 밀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네. 선택을 했던 게 있고요. 아, 또 부모님들도 김책공대를 가라고 하셨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은 네. 돈 쓰고 노는 애들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네. 부모님이 그냥 넌 김책공대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평성 리카대학은 그러면 아예 선택권이 없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평성리과대학은 다른 대학도 저는 똑같이 시험을 보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선발할 때 같은 시기에 선발하는 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 각 고등학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뽑아가겠다고. 근데 물론 그때 지원을 해야 되고
네.
저는 그때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분위기상 그 리과대학에는 다들
지원을 안 하는 분위기였군요.
지원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냥. 왜냐하면 일단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는
불편한 게 좀
평양이 아니고 네. 멀고 하니까 약간 촌구석이라는 그런데 가기 싫은 거죠. 평양에 살다가 거기 그렇죠. 가기 싫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런 거였습니다.
네. 아무튼 힘들 것 같아서 네. 안 갔던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정국 씨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은 약간 어떤 당 간부 양성을 하는 대학교의 좀 특성이 강한 것 같고요. 뭐 김책공대나 평성 리과대학이나 이런 데는 기술자들 말 그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색깔이 좀 짙은 곳인가 봐요. 북한 주민들한테 인상도 또 그래요. 김대 나왔다 그러면 아 당 간부 당연히 하겠구나라는 인식이 좀 강한 편이었거든요. 네. 저는 궁금한 게요. 예전에는 저도 북한 있을 때 들었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이면 북한에서 최고의 명문대다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 많이 논다라는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또 김책공대는 이 학생들의 생활이 궁금해요. 어떻게 정말 공부만 하는 건지 그 공부 속에도 뭔가 또 연애도 하고 뭐 이런 또 낭만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연애는 못 해봤지만
아 정말요? 대학에서요? 네.
그러니까 해보고 싶었는데 네. 좀 여러 가지로 돈도 없고 또 패기도 없고 해서 뭐 고백 이런 걸 못 해봤고요. 대신에 대학 때 가서 되게 재밌게 논 추억은 많아요. 그러니까 놀았다는 게 수업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그렇게 농구를 많이 했어요.
아 운동으로 노셨군요. 네. 저희 보통 놀았다 하면은 약간 술도 좀 마시고 연애도 좀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르죠.
그러면은 정국 씨는 좀 취미 활동 같은 게 좀 농구 이런 거 쪽이었나요? 운동하는 거?
네, 그 가장 많이 한 게 농구. 농구를 제일 많이 했고요.
네. 그 남한에서는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그 막 독서 토론도 하고 막 영어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 모임 같은 거는 없었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구조상.
거기는 대학교에는 뭐, 소조 개념은 또 따로 없나요?
소조 개념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김책공대, 정보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학과 수재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반이 또 있어요. 고등학교랑 똑같아요. 그냥 시스템이. 그래서 내 반이 있어서 내 그 학급 애들이랑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졸업할 때까지. 그런 구조군요. 네.
지금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네. 다 아인슈타인 같은 네. 사람들만 그 학급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공부들은 정말 잘했어요. 머리도 네. 좋고. 제가 보기에도 따라가기가 저도 힘들 많고.
제가 이제 동아리 얘기를 꺼내고 이제 그 여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좀 연애도 하고 좀 그런 문화도 있나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전혀 안 나오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공부밖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여학생들도 있는 거죠?
있긴 있죠. 네. 있긴 네. 있는데 정말 열공학부인가? 그런 네. 쪽을 가면 한 개 학년에 여학생이 한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학생 수가 네. 적구나. 네.
뭐 100명인데 여학생이 한두 명 이런 학과가 심지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있던 정보대학은 그래도 유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한 10%, 10% 15%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남학생들 사이에서 그 여성들을 만나기 위한 어떤 경쟁이 좀 치열했을 것 같은데 네. 그 경쟁에서 좀 밀리신 건가요?
밀릴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했습니다.
아니 왜요? 몸도 되게 이렇게 건장하시고 얼굴도 훤칠하게 잘생기셨는데
그 제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네. 좀 자신감이 좀 붙었는데 지금 네. 거기 있을 때는 정말 일단 돈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500원짜리 한 장 없으니까 이게 할 수 네. 있는 게 없어요.
용기가 없었군요. 그쵸?
정말 네. 약간 네. 짠하네요. 머리 좋은 수재이지만 돈은 없었다. 그래서 연애를 하기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좀 아쉬운 네. 마음이 있습니다, 연애 못해서.
지금은 연애하고 계시죠?
지금은 네, 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지금 하고 있으면 됐죠?
네, 그래요. 좀, 네,
그러면 되죠.
전 없는데요.
네. 그러면.
예, 네,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욱해가지고요. 아,
뭐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연애도 좀 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또 학생들이 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한국에 와서 또 고려대에 다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남북 간의 명문대를 다 경험해 본 입장에서 어느 대학이 좀 유치한 질문이죠. 어느 대학이 더 공부량이 많나요?
아, 공부량이요? 근데 그건 본인 하기 나름이잖아요, 원래. 정답은.
정답입니다. 네, 뭐.
밤에 가서
너무
밤을
현답을 해주셨는데 네.
죄송해요. 네.
부끄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맞지만
유치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도 네. 그 학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학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수업도 이제 교실에서 진행되는 게 많고 내 학급 안에 이제 그
교수들이
교수님이
오시고.
들어오셔서 강의하고 나가시고 고등학교 시스템이라서 그냥 여기 고등학교랑 그 여기 대학 비교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학습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는 고등학교 분위기고 공부하는 그렇죠. 내용은 대학교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여기 대학은 많이 자율적으로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는 자율보다는 이제 뭔가 이렇게 숙제도 있고 뭐 자율학습도 이제 아무튼 잡아두고 공부도 좀 시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조금 좀 고등학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교도 좀 고등학교 네. 쪽에 가깝다.
답답하겠다.
뭔가 좀 섞어놓은 것 같아요. 자율적이면서도.
그 남한에서는 또 대학생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학비거든요. 네, 좀 집에서 독립을 한 친구들은 좀 생활비까지 이렇게 스스로 벌어야 돼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좀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업무를 하면서 이 등록금을 충당을 하곤 하는데 북한 대학생들은 좀 어때요? 좀 뭐 내가 이제 좀 등록금을 낼 학비를 낼 돈이 없으면 뭔가 음식점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위 같은 거에 학비를 번다거나 좀 이런 게 있을까요?
그 북한의 대학은 학비가 없으니까 일단 합격해서 입학하기만 하면 다닐 수는 있거든요.
따로 학비는 되진 않는군요.
네, 그렇죠. 네. 등록금 걱정은 없는데 네. 이제 간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학급에서 돈을 먹는 게 있어요. 뭐 이유는 다양하죠. 뭐 대학 꾸리기를 해야 한다든지 뭐 어떤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제 뭐 조금씩 모아야 되는데 네. 내리고 내려와서 이제 학급에서 또 얼마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 아무래도 김책공대는 실제로 공부할 학생들을 키우는 곳이라서 그런 세외 부담을 좋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가끔씩 있었어요. 대신에 그래서 그러지 저는 그런 걸 내라고 하면 그냥 부모님한테 좀 아 이거 뭐 얼마 내라는데 몇천 원 내라는데
크게 부담될 수준은 아니었나 보군요.
저희 집은 조금 부담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잔돈 주듯이 줬겠지만 저희 집은 제가 좀 그 말씀드리는 게 눈치가 좀 보였죠. 뭐 엊그저께 냈는데 또 오늘 뭐 3천 원 내라고 한다라고 네. 말씀드리니까 좀 눈치가 보였었는데 정말 어려운 학생들은 그 가외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기 아파트에
저도,
네. 네. 아파트 저도,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을 본인이 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예. 등록금을 내주셨는데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책도 사야 되고 교재도
맞아요,
사야
맞아요.
되고 이런 이것저것 사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또 그것까지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 사야 되는데 또 돈을 또 달라고 한다는 게
네.
굉장히 저는 부모님한테 미안했거든요.
네. 또 남한에서 생활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남한의 대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큰 부분이 있잖아요. 취업인데 그렇죠. 정국 씨는 북한에 있을 때 그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졸업 이후에 뭘 할까에 대한 그 진로 고민 같은 것들 좀 하셨나요?
한 3학년쯤 되니까 그런 고민을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이 실제로 내가 앞으로 뭐 할까 이런 고민이라기보다는
네.
주변에 잘 살고 빼기 좋은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학급에는 정보통신과인데 그 아버지가 최신소 국장인
네.
네, 그 아들이 있었고 또 누구는 또 어디에서 엄청 돈 잘 버는 또 그런 집이 있었고 그런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지금 같은 상태로 4학년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나는 얘보다는 분명히 못한 데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비교가 됐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그 다 대학까지 온 애들이기 때문에 또 공부도 잘해요.
네.
걔네들은. 그 저만큼이나 비슷한 실력인데 비슷한 실력에서 얘네들은 빼게 되니까 네. 아, 얘네는 잘 빠지고 나는 못 빠지겠구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근데. 그때부터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 난 어떻게 살지 이런.
네. 저는 그 김책공대 정도 나왔으면 좀 어느 정도 출세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백이 있고 돈이 있고 또 그게 또 다른가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보장된 게 없으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같죠 사실. 뭐 이제 아무리 이과를 나와도 공대를 나와도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을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어디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뭐 졸업을 하면
미래에 대한 좀 막연한 불안감이
운 좋게 좋은 또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게 되면 좀 막연한 거죠.
명문대를 네. 다녀도 고민하는 건 똑같네요.
그러게요.
네. 네. 남과 북이 똑같아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또.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도전의 철입길 이제 또 정국 씨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자,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 엘리트죠. 이 정국 씨와 함께 이 평양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다음 주에는요, 정국 씨의 그 프랑스 유학생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정국 씨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국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승환이 부릅니다. 붉은 낙타.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